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5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걷음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민. 사무엘상 29장 말씀은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망명을 했죠.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1년 7개월 정도를 시글락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글락은 원래 유다 땅이었는데 블레셋에게 아마 전쟁을 통해서 빼앗긴 땅인 것 같습니다. 그 시글락 땅을 받아서 아기스 왕에게서 받아서 다윗이 그의 수하들과 함께 또 그의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1년 7개월 정도를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의 그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러한 전쟁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던 막대기였습니다. 회초리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미운 털이지만은 이 블레셋이 강성해질 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 번 더 짚어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백성이 25%까지는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수 많은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많지가 않습니다. 전 국회 때 기도하면서 시작을 한 나라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소련이나 이러한 나라들이 강성해져가면서 우리나라를 위협을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더 집중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왕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죠. 그러면은 이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야만 되는 거죠. 꿈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를 하나님께서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왕은 이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지난번 말씀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귀신 들린 접신하는 여인을 찾아가는 이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저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아마 열과 오를 딱 지어서 전진을 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맨 뒤에 있는 부대에 아기스 왕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고 그 병사들 속에 다윗도 섞여져 있었습니다. 망명객 다윗은 어쩔 수가 없었을 겁니다. 블레셋과 함께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征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칼을 빼어들고 출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블레셋은 단 한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개의 부족이 모여서 이룬 연방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다섯 명이 있었고 그 왕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왕이 바로 이 아기스 왕이었죠. 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망명을 해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는 나를 도와서 전쟁에 나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거절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해서 출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와 보니까 다른 네 명의 왕들이 다윗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하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3, 4절에 보면은 이 히브리 왕, 이 블레셋 네 명의 왕들이 모여서 아기스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를 돌려보내소서.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와 다시 합하리까? 우리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할 때 그 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히 여길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경멸히 여길 때에 부르는 표현이 있죠. 조 뭐뭐라고 부르는,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단어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일본 사람들을 비하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쪽 뭐라고 하는 말 있죠. 그죠? 또 외놈이라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죠.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쪽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표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표준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 이 발에 버선 같은 것을 신을 때에 우리의 그 벙어리 장갑 있죠?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을 구분하는, 그래서 이렇게 쪽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신는 그 양말 비슷한 것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을 구분해서 딱 보면 쪽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일본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히브리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으로 그의 주와 더불어 다시 합하리까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와 같이 나갈 수 없습니다. 아마 뒤에서 우리의 목을 치고 그의 주와 더불어 합하게 될 겁니다. 사실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었죠. 자칫 잘못하면 동족을 자신의 칼로 죽여야만 하는, 안 나서자니 아기스 왕에게 너무나도 미안하죠. 다윗의 성품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을 뒤에서 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또한 갚아야 하고요. 만약에 출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시글락에서는 살 수가 없고 어쩌면 그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는 기쁘게 출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나가지만은 마음속은 굉장히 갈팡질팡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회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천년덕스럽게 대꾸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명예롭지 못한 언어 테크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항변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왜 나를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막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8절입니다. 참 다윗을 보면은 아주 대단한 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완전히 속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당신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로 하여금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막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학자들은 8절 이 하반절에 나오는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라고 하는 이 말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주, 다윗이 내주 왕의 원수와 라고 표현을 할 때에 그 내주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물론 아기스는 내주 그러면 자신을 가리키는 줄 알았겠죠. 근데 다르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가리켜서 표현을 할 때도 내주 왕이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아까 이 블레셋 방백들도 다윗의 주는 사울왕이다라고 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스만 그 주 왕이 자신인 줄로 알고 있겠죠. 사실 다윗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아주 교묘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길 수 있고 저것도 길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주가 사울이라면 원수는 아기스가 되는 것이고 그 주가 아기스라면 원수는 사울왕이 되는 것이고 이게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다윗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다윗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다윗은 속내를 전혀 들키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자기의 병사들을 이끌고 돌아갑니다. 사실 다윗의 이러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끔뜨끔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다윗이 감히 어떻게 자기 백성을 치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왜 나를 못 나가게 만드냐고 항의를 할 때에 아기스 왕이 조금 고민하다가 그러면 나가자고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변방 늙은이에게 할아버지에게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죠. 하루는 그 말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아니 한마디밖에 없는 말이 도망을 가서 어쩝니까? 그때 노인은 지금의 이 화가 복이 되어서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마음을 잔잔하게 가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넘어갔던 말이 아주 준수한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도망갔던 말이 짝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랬을 때 노인은 이 복이 또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히려 한 사건 사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있는 그런 말을, 그런 표현들을 이 노인이 했습니다. 이 노인에게 외동아들이 있었다고 하죠. 새로 들어온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그때 노인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 화가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 후에 오랑캐와 전쟁이 벌어졌죠. 동네 청년들이 군사로 모집이 돼서 다 나갔습니다만은 이 아들만큼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혼자 살아남았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은 좋은 일이지만은 잠시 후에 보면은 이게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 같지만은 또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멀리 보면은 그게 좋은 일로 바뀌어지는 결론은 좋은 일이 되는 이런 고사가 있죠. 이 고사를 가리켜서 세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건 사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멀리 보라는 것이죠. 멀리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좌우지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것과 비슷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 인생 전체를 우리는 잘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딱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하나하나들이죠. 그래서 이 작은 일에 의해서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 혈기를 터뜨리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보면은 아 그게 그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내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을 했구나.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의 낯이 뜨거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좀 멀리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순식간에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순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지나가 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내게 맞지 않고 지금 내게 도무지 이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우리는 멀리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가시와 같은 이웃이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멀리 내다보시면서 딱 그 사람이 지금 너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붙여놓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단정을 짓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나는 정말로 이 길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막 환경을 조성해 나가시면서 막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할 때가 있죠. 또는 나는 저 일을 꼭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막아버리시는 틀을 막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잘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항변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 인생 망치려고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두 걸음 조금만 참고 기도하면서 지나가다가 보면은 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후회를 하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있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한순간 한순간에 부딪혀서 거기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길을 막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윗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해서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손으로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장차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이 다윗의 왕국은 그냥 왕국이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왕국이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왕국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왕국을 다윗이 칼을 들어서 자신이 쟁취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메시아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침노를 해야 되겠지만은 침노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어서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욕심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는 것은 다윗의 칼을 가지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이 나라는 내가 너에게 주어야만 네가 받을 수 있는 내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돌아가지 않았다면 다윗과 그의 휘하 병사들의 가족은 끝나는 겁니다. 시글락에 돌아갔을 때 이제 30장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시글락에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까? 시글락은 온통 불타 있었고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은 전부 다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다 끌려가고 사로잡혀져 가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돌아가지 않았다면은 이 다윗의 공동체는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회군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간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또 다른 길로 인도를 해가실 때가 있죠. 그때는 빨리빨리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 제일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막혀버릴 때가 있고 가는 길에 웅덩이가 파여 있어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를 때도 있고 가시철망이 딱 가로막혀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시각이 너무 좁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로 눈앞에 있는 그것만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우리의 모든 목적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그 사건을 이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건으로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 인생에서 이 사건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내게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 이 사건을 주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건의 의미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건과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커다란 장애물이 내 길을 딱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도보로 싸우고 거기에서 막 붙들고 있으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더 이상 큰 걸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잠시만 거기에서 물러나와서 하나님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만은 우리 김정섭 선교사님 가정에 또 우리 도예담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이 또 병원에 입원을 하셨죠. 치료를 받다가 입안을 치료받다가 감염이 되어서 지금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시술을 받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음료수 정도 두유나 그리고 부드러운 빵 정도 겨우 먹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도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일반 병실이 나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그 가정에 또 다른 일들이 있었죠. 힘들고 어려운 수술도 있었고 부모님이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속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고 선교사인데 그리고 이제 6월에 다시금 아제르바이잔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을 내게 허락을 하십니까?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를 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미국에 있던 신학생이 선교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을 하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족을 했죠. 절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을 했는데 왜 이런 사건을 내게 허락을 하십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는 다시금 선교사의 그 길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갔던 곳은 식인종이 있는 곳이었죠. 선교사님들이 해를 많이 당하고 또 선교를 하지 못하는 그 지역에 이 선교사님이 가서 식인종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선교사님이 식인종들에게 순간 생각이 나서 자신의 다리를 떼어서 주었죠. 의족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다리를 먹어보던 이 식인종들이 이 사람은 도무지 먹을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를 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식인종들 사이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처음에는 왜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다리를 잃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죠. 나중에서야 이 선교사님은 아하, 내가 다리를 그렇게 잃었던 것은 이렇게 이 식인종들 사이에서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사건 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 이 사건은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어찌하여서 하나님 이 사건을 내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일으키시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셔서 그 뜻을, 그 일을 허용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감당할 시험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험을 볼 때에 6학년짜리가 시험을 보는데 1학년도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감당할 만한 문제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6학년에게는 6학년이 풀기에 약간 버거운 문제를 주는 그것이 정상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감당할 시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참 감당하기 조금 버거운 문제들일 겁니다. 너무나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감당하기 좀 버거워서 좀 눈물도 흘릴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버거운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버거워야 그것 때문에 발버둥을 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하면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 몰아가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한 고비를 넘으면 그 다음에 또 넘어가야 할 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런 시험의 연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이 장애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이런 길들을 다 걸어갔습니다. 근데 쉽게 쉽게 걸어갔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들 소갈이하고 고민도 하고 어떨 때는 나와서 철학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성도들의 눈에는 보면 눈물이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을 보면 인내가 점점 생겨져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를 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내게 허락을 하셨구나.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그 어려운 목회를 어떻게 이렇게 은퇴하실 때까지 이렇게 잘 해오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한경진 목사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만둘까? 아니면 내일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내 목회 은퇴할 때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총알만 날아다니지 않을 뿐이지 얼마나 힘든 전쟁터입니까? 근데 어느 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려놓으신 그 그림 전체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그 독한 사람을 내 인생의 그 중요한 시점에 만나게 하신 이유가 그랬었구나.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아픔을 그렇게 겪게 하셨던 이유가, 그래서 그 아픔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남아있도록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었구나. 왜 손해보게 하셨는지 이제야 내가 알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 가시 같은 이웃, 딱 그 사람만 살아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가시 같은 이웃을 왜 바로 내 옆에 두셨는지 이제 내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그제서야 그 힘들고 어려운 사건과 일 속에 녹여져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충성을 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아하,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그냥 다 떠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뜻대로 전개가 되지 않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퍼즐 조각 하나씩 하나씩 지금 내 인생의 그림을 맞춰가고 있는 거구나. 결국 나중에 우리가 뒤를 다 돌이켜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사로잡아 오셨구나. 그때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미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큰 그림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다윗도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면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불타버린 그 현장을 보면서 도무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게 되죠. 그의 인생에서 이것이 정말로 큰 하나님의 한 그림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그려가고 계시는 퍼즐 중에 하나이고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녹여져 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